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중심이 되는 권면은 11절과 1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이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과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최고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들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소망의 풍성한 자리까지 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오래 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시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인용된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백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했으므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까지도 준행했으므로 이제 내가 네게 복을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복은 다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이고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여기에 있는 복들이 허락이 됩니다. 그 복은 17절,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들은 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때문에 허락된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복된 약속과 이 약속이 내용면에서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가보실까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약속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내용과 조금 전에 본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그 약속의 내용에 있어서 전혀 색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12장과 달리 그 복된 약속의 이유가 내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친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준 복이라면 그러기 전에 준 복과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이 복을 준다 그랬으면 바치기 전에 복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치기 전에 복과 이삭을 바친 후에 복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네게 준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아브라함이 받는 이 22장에 나오는 복의 그 초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 이 복이 떨어진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된 문제라면 이 복은 분명히 그 앞과 그 뒤가 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친 충성 이전과 그 이후가 복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초점이 오히려 22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를 불러내실 때부터 그 원리와 그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라는 쪽으로 초점을 바꿔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건 15장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장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약속과 그 다음에 13장에서 하신 약속, 15장에서 하신 약속, 16장에서, 17장에서, 그리고 드디어 22장에서 하신 약속이 다 그 약속의 내용에서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을 지금 최고의 모델로 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초점으로 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나오는 나무가 크고 열매가 맺는 일의 모든 것이 부르심과 처음 허락한 은혜 속에 이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초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 설교 들으러 올 때 이렇게 뇌를 쓰고 싶진 않으신 거죠. 그죠? 그렇지만 쓰셔야 돼요.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되려면 목사가 은혜롭게 숨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롭게 숨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말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잠자는 뇌를 불 깨우시고 다시 생각을 잘 하십시오.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확인받은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내 초점은 뭐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거나 어떤 업적을 남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이 열매, 이 나무, 이 자리까지 오는 그 무엇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그 설명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을 성경에서 여러 번 그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을 이제 다 우리가 들춰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22장 사건을 그 말씀이 응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뭐였죠?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한 자리가 그래요.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죠? 믿음과 행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행하는 일의 시작이 되고 행함은 아는 것의 완성이죠. 알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정보가 아니죠. 믿음이란 사람을 바꿔놓는 어떤 새로운 원리요, 생명이요, 자라나고 도달하는 어떤 경향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사건은 지금 성경의 이런 설명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자면 무슨 얘기가 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그냥 다만 너 이리 와라 해서 반응을 보는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자녀로 부르면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녀를 삼는다는 것은 이름과 신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본받는 어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경향, 새로운 속성, 새로운 원리들이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우린 지난주에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씨앗을 가만히 갖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열매 맺는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잘 가꾸면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잘 가꾼다고 해서 없는 생명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잘 가꾼 것이 물론 큰 일입니다만은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은 그 생명 자체 그 열매가 맺어질 근본적인 원리,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바로 이것이 있다 이겁니다. 뭐요?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새로운 경향, 생명의 힘, 그 생명은 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야 많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이 어떤 부름이었느냐가 그 부름이 갖는 은혜, 그 부름이 갖는 복된, 그 부름이 근본적으로 허락하는 생명이 무엇인가가 뭘로 나타나요? 씨앗이 생명이 있고 이 씨앗이 무엇인가가 뭘로 나타나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씨앗일 땐 다 같죠. 그게 코딱지 비벼놓은 건지 나팔꽃 씨앗인지 구별해요. 요새는 나팔꽃 씨앗 본 적이 없죠. 나팔꽃 씨앗은 꼭 코딱지 비벼놓은 것 같아요. 이게 손톱 깎아놓은 건지 코스모스 씨앗인지 뭘로 구별해요? 심어서 꽃이 피면 금방 구별이 가죠. 코스모스 그러면 씨앗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핀 꽃을 생각하죠. 나팔꽃 그러면 누가 씨를 생각해요? 그 꽃을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기꺼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엔 뭘로 들어가요? 씨앗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 사건을 놓고 이 문제, 오늘 우리 보는 바와 같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오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맹세가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가. 우리 다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그 맹세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왜 아브라함의 생애와 아브라함의 생애 처음 부름심부터 이것이 있었고 22장에 가서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며 이 확인이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이제 크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쓰거나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 그 허락한 것도 입장권을 주거나 무슨 증명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영적 거룩하고 영광된 수준으로 만드는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그 부르심이 왜 처음부터는 꽃을 안 주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꽃으로 안 주고 씨를 심어 우리를 꽃 피운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부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씨가 왜 처음부터 꽃으로 안 오느냐, 왜 처음부터 나무로 안 오느냐, 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나를 고치는 것, 나를 완성하는 것,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나를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여기까지 와서 22장 우리가 꽃 피고 열매 맺자 이 맹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렇게 부르는 일이 누구 하나 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류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다 이거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부르신 그 부름을 모두에게 그렇게 하실 작정인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시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의 모든 은혜를 우리 모든 자들의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넓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누구라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두 국면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러 무슨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반응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허락된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생명입니다. 거룩과 의를 향하여 나가는 새로운 경향, 새로운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샘플, 모델이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부를 때, 처음 부를 때부터 22장의 약속으로 부른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와 그 자손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 그와 그 자손을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고 그 자손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할 겁니다. 그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인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세상 가운데 함몰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나의 존재는 너무 미미하고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도무지 무슨 나 하나쯤 신앙 갖고 뭐 목숨을 걸고 살아봤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온 세상이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그 나무가 크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도록 처음부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모두에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나 같고 또 나를 통하여 일어날 이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리라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마저도 이 시각에서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한테 허락된 아들이 누구며,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왜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를 알고 이제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게 다시 등장해. 이것도 22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맹세했죠? 내 후손이요. 뭐 갖고? 하늘의 별 갖고 바닷가의 모래 갖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지 않고. 이게 지금 히브리 수신자에게 제일 가르치고 싶어 하는 대목이라고요. 너희가 지금 세상이 이기고 너희가 지는 것 같이 아니다. 너희가 이기게 돼 있다 이게.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우리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는 존재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별다른 무슨 다른 또 무슨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본 바와 같이 그가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백성 삼으셨을 때 허락한 그 은혜와 주신 선물에 자라난 부분이라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경험했던 그 절망감과 같은 것 말이죠. 우리 주변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걸 알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져 우리를 소멸시키려 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세상에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속은 다른 것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세상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로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자신 이런 얘기 듣는 분 꽤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줄은 몰랐다. 본인도 그래요. 동창들이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다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대요. 어떻게 예수 믿었죠? 설교 잘해서 들었어요? 뭐 누가 와서 뭐 잘해줘서 들었어요? 오늘 갑자기 돌아버렸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빼오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한국교회의 불행은 이 일들에 마땅히 쓰여질 자들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해서 이상한 걸로 불러요. 교통사고로 부르고 무슨 암으로 부르고 이러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아서 부름받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대요. 뭘로 약속을 받았죠? 이삭을 받은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삭을 받은 사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비로소 허락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나옵니다. 5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냐?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구원하려 하시며 부르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1700년쯤 전 그럴 겁니다. 그때 이미 아는 겁니다. 이거를 뭘 알아요? 하나님이 뭘 하려 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겁니다. 겁날 것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불을 끄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일 수 없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속에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추고 살면 등잔으로 불 안 켜고 등잔으로 술 마시는 꼴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위협하고 큰 소리치고 있다고 저들이 승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승자요. 우리만이 고귀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열매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베푸시는 은혜와 그 영광이 증명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